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몇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죠. 처음에는 성만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붙잡히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세 번째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재판받는 과정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재판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며칠 뒤에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을 보았는데 사실 뒤에 본문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뒷부분은 내일 보려고 해요. 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앞에 나왔던 장면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가 대조가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벌써 본문이 좀 길죠? 이게 길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받으실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베드로도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앞에서 여지껏 벌어졌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몽땅 다 있었죠. 근데 그런 사건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재판 과정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재판 과정을 예수님이 밀실에서 조용히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 재판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훗날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거나 해서 재판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전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죠. 재판을 보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냄 받은 사람들이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명령을 해서 보낸 거죠. 배후 세력이 여기 다 모여 있었고요. 또 5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회까지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치 기구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놓고 보면 합법적인 어떤 재판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양상으로 돼 있었고요. 또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사형에 합당하다 이런 뭔가 증거를 제시할 사람들을 아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모아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리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는 했지만 치밀하게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서로 말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증언이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재판이 이제 실제로 전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하고 예수님이 이런 죄를 졌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고 또 핵심적으로 아,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증언 중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57절부터 59절에 보면 성전과 관련되는 예수님 말씀을 꼬투리 잡는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5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두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나눌 때도 지금 성전 청결 사건 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두번 있었는데 공생애 사역 초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기간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놓고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이것저것 수색을 하다 보니까 찾아보고 증거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했다 이야기해서 그래, 그 얘기를 해봐라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한 3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1년 반, 2년, 3년 가까이 이렇게 된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그때는 예수님이 대단히 유명하신 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예수님을 허물을 잡아오려고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없던 말을 하신 것은 아니고 없던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죄를 물으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냥 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니까 60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등장을 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했던 얘기를 보세요. 60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널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이유도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꼬투리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다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온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도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어찌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느냐? 네가 너 자신을 가리켜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냥 이 질문을 할 때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냐? 네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에 대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주님께서 그 긍정을 하십니다. 내가 그런 설교를 했다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긍정하신 거예요.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62절 중간에 보시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거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부활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대답하시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 보면 재판받으시면서 여지껏 사소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그랬다 이제도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죄목을 씌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답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기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신 게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미 십자가를 지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 아시면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재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64절 보시면 첫 번째 결과가 나오죠.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회는 누군가를 죽일 만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6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제 폭행을 하는 겁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런 행동들을 쭉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재판을 이렇게 해서 마치십니다. 이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집에서 이제 받으신 재판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을 한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판은 부당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동고된 재판이고 조작된 그런 재판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옳지 않은 그런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느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정반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허물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발버둥 쳤던 것 뿐이지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주님의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주님 편에 서서 증거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변호해 주거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내일 또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더 볼 텐데 여튼 주님 편에 서서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를 세워주지 않았죠. 누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뭐 이 장면이 상식이죠. 사실은 조금 더 용기를 제자들이 낸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정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혼자 부당한 재판을 받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에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화학과를 다녔던 친구가 데모를 하다가 잡혀갔어요. 불행하게도 얘는 화염병을 하나도 던져보지도 못했는데 화염병을 나르다가 이 나르는 것이 사진에 찍힌 거예요. 사진에 찍혀가지고 남대문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구속이 됐어요. 이게 이 이력서에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남대문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이제 재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얘기할 때 그냥 시켜서 했다고 해라. 뭐 거짓말하고 뒤로 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일 수 있게끔 경찰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해라. 뭐 네가 무슨 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나는 게 실정법을 어긴 것이기는 한데 한 거는 그냥 운반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경찰 앞에서 뻗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괜히 두들겨 맞고 병신대서 나오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뭐 대단히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그러니까 막상 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받고 빨간 줄이 딱 그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선배가 시키니까 이것저것을 했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라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참 이게 불행한 현실인데 그 친구는 연락한 지 이제 벌써 수십 년이 된것 같아요. 결국 취업을 못 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취업도 못 하고 다른 데 공부해서 뭐 다른 것도 못 하고 결국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국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편들어 주거나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아무도 없는 거죠. 재판은 부당하게 전개가 되죠. 그중에 예수님을 편들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마치 이때가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하셨는지 죽고 말리라 이러시고서는 막 말씀 함부로 막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함부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막 하시죠. 아무도 주님을 말려줄 사람도 없고 또 주님을 편들어 주는 사람도 없는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판결이 났습니다.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나고 나서는 이제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도대체 왜 주님이 이런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형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이미 받은 존재들에 불과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재판들을 부당하게 받으시고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침뱉음과 또 주먹질을 당하시는 그런 치욕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들어가야 할 재판 자리, 내가 맞아야 할 매, 내가 당해야 될 치욕을 다 당하셨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편들었다가 혹시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주님 편들거나 또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재판정에 끌려가시고 부당한 처사를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꼬투리 삼아 주님을 또 정죄하고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심지어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과정을 거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이제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하여 함께 어디든 따라 나서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